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두 가지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왔어요. 오늘 보면 12절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기에는 독특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병은 부정한 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병 들린 사람은 아마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병 걸린 사람은 더욱이 이 사람은 뭐 어느 조금이 아니고 온몸에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이런 사람은 내가 나병에 걸렸을 때 저 사람이 모르고 다가오면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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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병이라고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돼 이렇게 외쳐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쫓아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부정해져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거는 쫓겨나는 거예요. 이 동네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은 나병에 걸린 이후로 사람과 이렇게 접촉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이 유대 문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죽은 자와 방불한 네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무슨 고아들, 과부들, 자식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죽은 자와 방불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1번이 나병이에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랍비들이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를테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바람이 부는 방향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대 나병에 대한 그 랍비들의 규정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는 사실상 심각한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말 고쳐줄 마음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접해 줄까? 나를 위해서도 일을 해 주실까?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13절 보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13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나병 환자를 다 손 내밀어 대시지 않았어요. 이 본문은 독특한 본문입니다. 나병에 접촉하면 나병에 접촉한 사람이 부정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고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병의 부정함을 이기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나병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들로부터 쫓겨난 그래서 이 사람은 나병에 걸리고 난 뒤부터 한 번도 멀쩡한 사람과 접촉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버림받은 나병 환자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병도 문제지만 내면의 상처도 문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육신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버림받고 쫓겨난 그 내면의 상처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아무도 자기를 사람 대접해 주지 않는 그런 버림받은 영혼을 예수님께서 손을 대밀어 만져주시면서 그가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병과 내면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4절을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병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제사장에게 보냈겠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보냈다고 해석하는 것은 약간 부족해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나병 환자, 깨끗하게 된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내느냐 하면 이 당시에는 이를테면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병이다, 아니다. 이 사람이 나았다, 아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셨지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사람이 쫓겨난 고향으로 돌아가고 쫓겨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제사장이 깨끗하다고 평가한 이제 그런 증명서가 있어야 했던 거예요, 따지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깨끗하게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쫓겨난 그런 관계 속으로 회복되고 가족, 친구, 고향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온전히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죠. 육신의 병과 내면의 상처와 이 사람의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해가지고 이 사람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강이라는 것은 그저 병이 없는 것이 건강이 아니거든요. 육신의 병이 없는 것이 건강이 아니고 이게 어떤 육신과 정신과 뭐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게 온전해지는 것이 중요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그렇게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거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예요.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죠.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는데 친구들이 중풍병이니까 몸 못 움직였겠죠.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도저히 예수님 앞에까지 이 침상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보시면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당시에는 기와를 쓰지 않았어요. 기와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지붕 마감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집은 이렇게 너무 더운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붕에 통풍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덮어놓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그런데 그 통풍구를 넓힌 거죠. 이게 뭐 무슨 예수님 당시에 집이 뭐 튼튼한 콘크리트도 아니고 이렇게 보통 집은 흙이나 돌로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위에는 나무를 이렇게 쭉 걸쳐서 이렇게 지붕을 해놓은 거예요. 걷어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콘크리트 같으면 걷어내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나무로 이렇게 덮어놓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옛날 2000년 전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통풍구가 있는 곳을 아마 더 넓히고 확장해 가지고 이렇게 침상을 달아내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침상을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하셨던 거죠. 당연히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21절,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속으로 군지릉군지릉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사장 아니고 예수님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막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막 예수님께 몰려오기는 했지만 사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옆에서 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닌데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서기관의 입장을 알고 예수님이 당신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져 물으세요. 23절과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늘 성경을 읽는 분들이 23절에서 조금 헷갈려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질문에서 중요한 거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이 사람이 진짜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눈에 띄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말씀부터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거는 눈에 띄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뭐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아무런 증거가 없는 말씀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거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오늘 본문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컨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이 사람은 중풍병자였거든요. 못 걷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사람들이 그걸 침상에 누워서 데리고 왔는데 그 침상을 자기가 들고 일어나서 돌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아무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야말로 일어나서 자기 침상,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진짜구나 이것이.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이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메시아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은 깨어진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안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